이 시간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22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함께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장 4절부터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참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이 관계가 한참 중요할 때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월 달에 이 종교개혁 주간을 앞두고 느헤미야의 2차 개혁을 보게 하십니다. 좀 참 이럴 때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어떤 해안이 있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제가 막 이렇게 치밀하게 맞춘 거 아니거든요.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참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4절에 도비야가 다시 나옵니다. 6장에 나왔던 사람인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에 도전하던 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된 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어떤 일을 벌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오지요. 그 둘이 지금 쿵짝이 맞았음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한 큰 방이라고 나옵니다. 이 십일조를 보관하던 방으로 보이는데, 사실 도비야가 지금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아니 지금 성전에다가 자기 방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결탁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무슨 결탁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근데 분위기상 뭔가 정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돈에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야는 그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절에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 느헤미야 오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면서 그 배경을 한참 살펴봤습니다. 고레스 왕, 캄비세스, 다리오 왕 이런 식으로, 그죠?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5대째 왕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그가 지금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라고 소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페르시아의 지금 5대 왕입니다. 이때 자기 직업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생 종교 지도자로 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민족의 수건 사업만 이루고 나서 다시 지금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에스라야 이제 평생 자기 직업이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수건 사업,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는 자기 직업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에 느헤미야는 사실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일종의 휴가를 요청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이런 엉망진창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갈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도비아 1왕이 예상을 못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어차피 자기 고위 공무원이니까 자기 할 일 하러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했지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느헤미야의 개혁에 이 물밀듯이 휩쓸려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싸그리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본문을 보고 아 그래 우리도 교회에다가 뭐 금고를 갖다 놓는다거나 안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우리 교회도 제가 그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니까 예전에 이 지금 건물로 이사를 오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 예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그 의도야 나쁘지 않았으리라 알지만 말 그대로 이 건물이 새 성전이 된다면 논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성전이 아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그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되고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기 싫었습니다. 자기 국민들 다 빼앗길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에 늘 예배한다는 핑계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뭐 오지 않고 거기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 그들이 임의로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입니까? 유명한 지역이죠. 단과 벳엘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거기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내 성전이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에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나서 다시 성전을 세우지만 천지 창조 이후 타락한 인간은 성전을 통해서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십니다. 다시는 결탄코 훼파되지 않을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형제 자매로 연합된 자를 교회라 부르십니다. 우리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서구 특별히 영국이나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농담으로 자기들 교회를 갖다가 농담으로라도 템플이라고 칭하는 것 들어볼 수 없습니다. 정말 농담도 안 해요. 자기 교회를 템플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은 100% 이단이거든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국의 보수적인 교파 일부에서는 성전이란 용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템플이라고 합니다. 불손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주 그 유대 그 세대주의자들과 그 결탁하고자 하는 그 불손한 의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성전 청결 개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은 건물의 개혁이 아닙니다. 예배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면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와야 되는 형편들,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상황들,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한정된 인간관계로 인한 외로움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배 외에 그 어떤 요소는 청결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이 도비아를 축출하고 난 뒤에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레위인들을 제자리로 불러들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식민지 생활하면서 헌금이 다 허지부지 됐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다들 낙향했습니다. 각자 직업을 찾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들을 다 불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사역을 갖다가 기록하니까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 불러 모으고요. 일꾼 세우고 이사하게 만들고 이혼시키고 뭐 직업 바꾸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보통 일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행정력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의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벌써 몇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을 참 자주 할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싶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주님 도말하지 마옵소서.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진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별로, 저 성도님은 정말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힘겨운 일을 감당합니다. 오해받기 쉬운 일을 자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말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늘 은혜를 잊습니다. 자기 서러움만 기억해요. 자기가 받은 것만 그 생각 안 하고요. 다 자기 준 것만 생각합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서러움. 자기는 항상 억울하고 피해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가해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일을 기억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돌아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의 계획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한테 해당될 것 없죠. 우리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폐하셨던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안식일을 폐하셨습니다. 그거 지키려면 다른 종교로 가셔야죠. 대신에 이거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그 안식일의 정신은 오히려 안식일이 폐하여지기 전보다 더 빛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일에 그 정신을 녹이려고 하지요. 물론 율법적인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 묘사를 보면요, 안식일을 어기기 위해서 온갖 편법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은근히 그들과의 장사를 핑계로 어기고, 안식일에 이 성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성 밖에서 이 몰래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부분이 21절에 나오는데 다름 아니라 그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불법 주차가 심해지니까 이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아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단속을 강화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신앙은 자율적인 측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타율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율이 아닙니다. 실제로 억지로 하는 측면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감시해서 하는 측면이 막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막 감시자들을 세우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잡아내라 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억지로 하는 측면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과 나의 자율이 합치되는 순간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대개는 내 뜻과 다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타율과 강제. 물론 기쁨으로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헌금, 봉사,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기쁨으로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일한다고 바쁘고 피곤했는데 주말에 교회 일까지 바쁘면 그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짜증날 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럴 때 또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똑같은 반복이에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얼마나 바쁘고 고단한 인생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또 때때로 책임감으로 또 주차 단속 피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을 것입니다. 매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흥금한다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는데 예배하러 나오고 막 봉사활동하러 가고 주일이라도 주방일 좀 쉬고 싶은데 더 큰 또 주방일로 섬기고 한 주 내내 아이들 본다고 치였는데 주일에 또 와가지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교회 청소에 뭐 행정에 뭐 때때로 기쁨을 느끼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저는 여러분이 또 저와 함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땀과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여러분을 한없이 아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듯한 믿음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나마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기쁨보다는 때때로 주차 단속 때문에 억지로 법을 지키듯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교회 봉사와 교회 일을 떠맡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크신 은혜대로 우리를 아껴달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찌 되었든 억지가 되었든 또 때때로 기쁨으로 내켜서 하였든 우리 손으로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없이 우리의 인생을 아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